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16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설명했다면 17절부터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처음 부분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를 보면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후에라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며칠 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듯 싶지만 실은 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을 때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밤에 몰래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겨져 피하고 그 길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7절에 후회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수를 믿은 지 3년 후라고 그 위쪽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즉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전도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의 핍박자였던 사람이 변화되어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면 더 전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죠. 이단인 JMS나 신천지에 속해 있던 그곳의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빠져나와서 아직도 이단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야 네가 믿고 있는 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명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주님 이들은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곁에서 찬성한 것을 압니다. 내가 그 정도로 유대교의 열성이 있던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뀌어진 저의 삶은 전도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제거 1순위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었기에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었던 갈릴리나 유다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게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자신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주님의 명령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유대인 앞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저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떤 말에 그런 자극이 되었습니까? 21절 하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이방인을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바울 저 사람은 확실히 가짜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흥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변할 줄 알고 솔직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20년 후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독선적이며 여전히 적대적이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건 아니지 하며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며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우선인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극도로 흥분한 대중들을 본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자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여 바울을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하죠. 바울이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서 당시 식민지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책찍질을 하면서 바울의 자백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말하죠. 로마 시문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죄를 지어서 체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하지 않고 투옥하거나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문의 흔한 형태인 매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한 다음 부당하다고 여겨서 로마 시민이 지방 당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죄도 먼저 묻지 않고 결박을 먼저 한 것이 두려웠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며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제 바울에게 말하죠.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액의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그의 조상들이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웠거나 거액의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자손 대대로 승계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념상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모두 동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돈을 주고 산 사람보다는 바울처럼 여러 대에 걸쳐 나면서부터 시민인 사람이 더 우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금수저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에게 죄도 묻지 않고 결박했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지기 힘든 것이 시민권인데 왜 천부장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사칭할 때 그것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도 겁 없이 로마 시민임을 사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부당하게 맞지 않고 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선교 활동에 잘 쓰이게 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훗날 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세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전 세계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의 신분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거부한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비록 손해가 있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